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요나단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도대체 이 말씀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곰곰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3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2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사사 6명, 온니엘과 에훗과 바락,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작은 사사 6명, 삼갈과 돌라와 야일,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에 걸쳐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이야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잘 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외적의 손에 붙이셔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면 곧 은혜를 잊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시 외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십니다. 사사기에는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같은 요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사기는 16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5장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외적에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둘 지적하시는데 17장, 18장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하시고 19장서부터 21장에서는 도덕적인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외적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성전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 동족들과의 관계조차도 불의하고 부도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 성전 예배의 타락을 지적하시는 말씀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7장과 18장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중부 고원지대 에브라임 지파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져 있고 더 중요하게는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부터 약 1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참고로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그의 부모는 미가가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은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은 11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훔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 돈을 훔친 자에게 퍼부은 저주의 말을 듣고 당시 많은 중동 사람들과 같이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고 돈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려드린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봐 미신으로 돌려드린 겁니다. 그러자 방금 전에 저주를 했던 미가의 어머니는 곧 아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의 절도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여겨서 엄하게 징계해야 했고 레위기 6장의 규례에 따라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속건제를 드리게 해야 했지만은 미가의 어머니는 그 부모의 어떠한 의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포한 저주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줄을 잡아당기는 대로 움직이시는 꼭두각시 정도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돌려받은 돈을 모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중형교회 목사 100년 동안 섬겨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밝히는 헌금의 목적을 들으면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하나 새기고 주조한 상을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린 은으로 우상을 둘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조각한 것, 새긴 것, 또 하나는 주조한 것, 부어 만든 겁니다. 주님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수많은 곳에서 부연 설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똑같은 것을 봅니다. 한편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은 200을 취하여 은 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은 조각으로 새기게 하고 또 한 신상은 주조하여 만들게 합니다. 분명히 1100세겔을 모두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200세겔만 사용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순간에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크게 다른 겁니다. 물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숨긴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 우상들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고 미가는 그것으로 신당을 꾸밉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과 비슷하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어 놓고 당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집안의 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완전히 짬뽕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 비슷한 것도 있고 이방인들 신당 비슷한 것도 있고 모양을 갖춰놓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자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핫의 자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의 자손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가는 것을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고 실로에서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곳의 분위기가 싫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서 자기 뒷마당에 신당을 하나 차린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배당을 차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자기 말 잘 들을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허가받지 않는 신당을 세운 겁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로부터 10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한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도 자신이 보기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집 마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가에게 하루는 한 방랑하는 레위인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시지 않고 다른 부족들 땅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이탈해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가가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레위인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은 레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미가가 차려놓은 신당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에 우거하다가 왔다고 또한 덧붙입니다. 자기는 정통 레위인이라고. 그리고 곧 덧붙입니다. 나는 어디에서건 지금 거할 것을 찾고 있다. 이 말을 듣자 미가는 옳다구나 하고 제안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나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차린 신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라.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떠돌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정말 레위인인지 아닌지, 더 나아가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뿌리칠 수 없는 제의를 합니다.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먹을 것을 주리라. 내가 매년 생활비는 물론이고 새 예복 한 벌과 저축할 수 있는 돈 은 열량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이 제의를 받자 레위인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듯이 기도해보겠다 하는 형식적인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합니다. 물론 그가 참 레위인이었다면 미가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기원에서 읽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후손에게만 맡기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행이 제사장 직분을 탐냈다가 모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죽임당한 것 잘 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미가가 세운 개인 신당을 저주하고 아들 제사장을 꾸짖고 박차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와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자신을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겼고 그 외에 생각지도 못했던 과외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미가가 마치 자신을 아들과 같이 잘 대해주기 때문에 지금 미가를 훈계하고 꾸짖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미가의 말을 잘 듣는 아들과 같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미가는 곧 그 떠돌이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레위인은 미가의 제사장이 돼서 그 집에 거했다고 합니다. 오늘 표현으로 옮기면은 목사 안수식을 거룩하게 치르고 그 다음에 위임식 예배를 엄숙하게 드린 후에 그로하여금 심오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사역지를 이탈한 자를, 목회자로 전혀 적격자가 아닌 자를 목회자로 임명하고 그로하여금 자기 개인 신당에 거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는 무자격자인 내 아들이 제사장을 해서 찝찝했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니 그런대로 격식을 갖췄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단 지파의 정탐꾼들 다섯 명이 새 땅을 찾아서 가나안 북단으로 가던 중에 미가의 집을 통과합니다. 원래 단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땅 사이에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가나안 족속의 거한 저항에 부딪히자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쉽게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새 땅을 찾아서 나선 겁니다. 미가의 집에 거하게 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이탈해서 다른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단 지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신당에 있는 레위인 젊은이를 알아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미가가 나를 초빙하고 고용해서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미가가 자신에게 해준 그 5만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자랑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받은 대우를 자랑합니다. 동시에 자신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게 갈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정탐꾼들은 레위인 젊은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청하고 레위인은 즉시 축복을 선언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물론 이 말처럼 막연하고 하기 쉬운 말이 없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한 지파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정탐하러 가는데 이 제사장은 사꾼 제사장답게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 겁니다. 다섯 정탐꾼이 약속의 땅인 약속의 땅의 북단, 그러니까 아무 부족에게도 배당되지 않은 땅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조용하고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서쪽으로는 레바논 산맥, 동쪽으로는 헐몬 산에 둘러싸여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헐몬산 기슭에의 많은 샘과 좋은 날씨 때문에 농작물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한가하고 평안하니라고 번역해놨는데 영어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unsuspect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다고. 왜냐하면 큰 산맥과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서 자기 나라 쉽게 침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에게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곧 기습 공격을 해서 쉽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흥분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본 즉 매우 좋더라. 가만히 있지 말고 즉시 가서 땅을 치자. 그곳에 가면은 지금 의심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쉽게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땅은 넓고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희 손에 이 땅을 붙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붙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미가의 개인 신당에 있는 사꾼 제사장의 말을 믿고 말한 겁니다. 이 보고를 듣자 단 지파 백성 중 600명이 전쟁 무장을 하고 자신들이 거하는 곳으로부터 100마일이나 떨어진 라이스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자 미가의 신당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모두 갖고 나옵니다. 지금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겁니다. 이들이 신당의 기물을 강탈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그 젊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입다물라고 협박을 한 후에 그를 즉시 회유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씨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학고방 교회 목사하는 게 낫겠느냐. 큰 교회 목사하는 게 낫겠느냐. 이 제의를 받자 사꾼 제사장 젊은이는 마음이 기뻐서 즉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단지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성전 안에 기물을 갖고 나왔는데 방금 전에 항의하다가 자기가 그거를 들고 단지파를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탐꾼들이 왔을 때 미가가 자신에게 해준 이런 저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랑했는데 떠돌이였던 자신을 선대한 미가를 발로 차버리고 더 좋은 제의를 따라서 단지파를 따라간 겁니다. 미가는 이웃 사람들을 동원해서 단지파의 행렬을 쫓아갑니다. 신당 기물과 제사장을 돌려달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협박을 받고 곧 돌아갑니다. 우리와 다투려고 하다가는 너희와 너희 가족의 생명을 잃으리라 하는 얘기를 듣고 힘이 없이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배경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일부이기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단 자손들은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그들을 칼날로 치고 불로 그 성읍을 사릅니다. 외적의 침입을 경계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른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시지 않은 땅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침입해서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라이스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이스는 자신들과 동맹관계에 있는 시돈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달리는 조약을 맺고 있는 그래서 왕래하는 민족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한 자손은 자신들이 불사른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 거하면서 그곳 이름을 다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자신들을 위하여 미가의 집에서 강탈하여 온 그 색인 신상들, 우상들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곧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놀랍게도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떠돌이 사꾼 레위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는 경건한 이름입니다. 미가의 이름도 경건했고 여기 떠돌이 제사장 레위인의 이름도 경건했지만은 둘 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을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의 자손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경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100% 주제넘게 제사장 노릇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듣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꼭 가서 모든 것을 거기까지 다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곳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방민족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조각한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명하셨는데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경청하고 순종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100% 무시하고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가서 제사드리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드리게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지은 단의 신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 뒤를 보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갔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이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면은 그들이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하는 얘기. 722년에 온전히 망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는 그보다 십몇 년 전에 제일 북쪽에 있는 단 지파 백성들서부터 아수르가 잡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단 지파에 대한 기록을 마치면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진바 색인 신상이 그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생생하게 번역해놨습니다. 단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all the time 줄곧 미가가 만든 우상을 예배했더라. 바로 옆에 10마일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내내 자기들 단에 가서 예배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개인이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을 정도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조차도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떠돌아다니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사꾼 노릇을 할 정도로 타락했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파 차원에서 한 지파 전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신당을 차려놓고 사꾼 제사장을 고용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종교적인 타락에 있었다. 성전 예배의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개인 차원에서 레위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는 한 지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이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시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도 오늘날 상황과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비극은 아니 희극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수천 배 확대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매주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미가와 같이 그 어미와 또 자신의 아들 3대에 걸쳐서 자기 멋대로 사교회를 차려놓고 교회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알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진실되지 못한 자가 도둑놈 아들과 함께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해서 건물을 사거나 임대해서 교회 기물들 만들어서 들여놓고 그리고 나는 정통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며 밥벌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고용해서 거룩한 예식을 치르고 담임 목사라고 한 후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가액돈을 충분히 줄 테니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 사람들이 나와서 개척하는 거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 동기가 불순한 것을 봅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을 봅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참 목회자가 있는데 그곳 가는 것이 귀찮고 그곳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고 사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보다 잘 못 살고 나보다 세상적인 지식이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하는데 목회자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목회자가 오면은 골프채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모든 것 잘 공급해 줄 테니 우리 얘기를 잘 듣고 우리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잘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똑바로 말씀을 전하면은 한결같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오늘날 보면은 레위인과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너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성전을 섬기지만 완전히 역할이 다릅니다. 넌 레위인으로 섬기라고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수많은 일들 이거 다 담당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직으로 섬기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자원에서 신학교에 가서 과정을 마치고 각 교단에서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나는 정통신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식물과 의복 한 벌과 은 열을 주겠다고 하면은 개인 신당이건 어디건 무차별로 아무데나 가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거하기를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깨끗한 양심으로 어디든지 교회에 청빙받아 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가지 않아야 될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에서 그 부목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김경민 목사님 한 군데 갔다 와서 원래 가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아무데도 지원을 하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제가 권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스템, 타락한 목회자 청빙 절차지만은 그러나 가서 그거 목회자가 되고 이제 자신의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하라고. 그래서 한 군데 갔는데 가서 그곳 장로들을 보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job을 offer했는데 그건 정말 세상의 job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목회자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자기 소견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지만 목회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매부와 누이가 서로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교회가 있고 어디 가도 목회자는 발에 씌어서 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아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보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 지망생들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닌 것을 압니다. 오늘날 모세의 자손과 같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모세는 아랍 궁중에서 왕자를 한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 다음에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다. 미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다. 이걸 내세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명도 자격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잘 봤듯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자격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 그들 가운데서 유자격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교수를 했다 그러고 판사를 했다 그러고 의사를 했다 그러고 나중에 목회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인물입니다. 왜? 정말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지 않으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수많은 꾀, 특별히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정략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지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밖에는 붙잡을 게 없고 하나님께 밖에는 매달릴 수 없는 자, 그들이 원래 목회자예요. 우리 베드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열한 제자를 졸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돌이킴을 받은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건케 하라. 나중에 베드로가 슬피 울고 자신의 교만함 회개한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습니다. 옛날 같으면 물론이죠.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겸손하게 꼬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사역을 맡기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띠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100%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그 똑똑한 사람, 그 훌륭한 유대인의 가문 출신, 그거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화 시켜놓은 다음에 자신은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나는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하고 난 후에 그를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세상의 문학과 예술과 시, 철학 이따위 전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99% 목회자 청빙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적이 아닌 것을 봅니다. 영의 눈이 먼 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교회 목회자를 청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지만은 소위 그 스펙이 좋으면은 떠돌이 방랑하는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목사 안수식을 하고 목사라 그러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단지파와 같은 교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미가와 같은 자가 많고 방랑하는 레위인 같은 자가 많고 단지파와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교회를 이루라고 주셨는데 조금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버리고 이탈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갑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면 물고기가 더 많게 보이니까 그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벌써 30년 넘게 전에 일입니다만은 한국의 원당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댔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 진실하게 목회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은행 대리를 데려다가 1,000만 원을 빌리면은 매달 얼마씩 내야 되고 3,000만 원을 빌리면은 얼마 5,000만 원을 빌리면 얼마 1억을 빌리면 얼마니까 여러분 자신의 직분에 맞는 대로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서는 그 지역을 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딴 데 종교 부지를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던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양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차 없이 옮겨갑니다. 개별 교회 차원만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교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교단 안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수 틀리면 교단 하나 차리고 거기 나가서도 수 틀리면 또 차리고 그래서 1,000개가 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코딱지만한 우리 한국에서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단들만도 120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창피해서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교회당은 차려놓고 매주 예배는 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는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 설교를 듣고 자기가 원하는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교인들과 구역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 추구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다 들어주셨냐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된 생각으로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 와 있거나 그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도 똑같이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른다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받고 있는 대우가 이게 얼마나 융숭한 대접인지 모른다고. 성도들이 나를 나이 많은 성도들이 나를 친자식처럼 여겨갖고 내 필요한 걸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지 모른다고. 우리 결혼기념일만 되면은 저 어디 2박 3일 갔다 오라고 표 주는가 하면은 또 골프채도 사주고 오만 가지 다 사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있던 교회 6년 전에 인도하시더니 거기서 잘 내가 잘 자라자 그 다음에는 또 3년 전에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갖고 더 큰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물론 속으로는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큰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이 있는데 옮기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다가 이곳은 잘 안 돼서 위치를 옮겼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흥했는지 모른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먼저 살던 곳,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거기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지중해를 향해서 얇은 땅이 자기들이 지금 산지 두 성읍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지로 내려가서 아무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사사기 1장에서 나와 있듯이 아무리 족속에게 쫓겨갖고 산지로 도망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회개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를 너무나도 쉽게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100마일이나 올라가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을 싹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와, 이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이 없다.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고 홀몬산이 가로막고 그리고 요단강을 공급하는 수많은 좋은 샘물들이 있고 날씨가 좋고 얼마나 풍족하고 살기 좋은 우리가 다른 모든 부족들보다 제일 좋은 땅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가서 거하는 것은 저주의 삶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우리 사사기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문제의 핵심이 종교적 타락에 있던 거다. 근데 종교적 타락은 다른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지파 결국 어떻게 됐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족과 시족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단족속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14,400명 인을 친 자가 나오는데 그 거기에 인을 친 부족들 가운데서도 단족속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기분에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저주를 받고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젊은 분들은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자신의 죄된 생각, 악한 감정,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교회가 잘 자라고 이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를 또 개척하기를 원해서 나가는 건지, 그거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세상적인 스펙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는 뭐 교단에서 절차를 밟아갖고 인정을 받고 증을 가지고 남의 추천서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인간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것이고,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 나 좋다고 지금 청빙하는데 1, 2년 되면은 나를 헤이트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자, 그런 자를 청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는다면 여기서 교회를 잘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난데없이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신앙 훈련을 위해서라도 이곳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오늘날 자신을 보고 또한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정해주신 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